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믿음과 세례 그리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고,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한 구원 얻는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고 공적인 신앙 고백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이 세례의 의미와 목적을 온전히 붙들고 범사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 86번째 시간이고요. 세례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먼저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입교식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 다니려면 세례 입교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교인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느덧 세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되어지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세례 주는 방식도 세례 대상자를 완전히 물에 담그는, 이렇게 물에 완전히 침례라고 하나요? 전통적인 침례 방식보다는 물을 뿌려서 혹은 물을 묻혀서 주는 약식 세례가 주로 거행되어지고, 때로는 수백 명의 군인들을 풀장에서 한꺼번에 풍덩 빠뜨려서 이렇게 풍덩 이렇게 세례 주는 일도 이제 생기게 되어지면서 세례의 의미가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된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례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장 큰 오해는 세례를 단지 교회 입문 의식이나 서약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데 별 의미 없는 예식 하나 만들어서 신자들의 삶을 좀 귀찮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세례를 좀 심드렁하게 받게 되면 세례 받은 후에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세례 받기 전이나 후나 별로 변화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위험이 생기는 거죠. 가장 안 좋은 부작용은요, 세례 입교인이 돼서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사람과 말과 행실에서 큰 차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세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되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오해는 세례의 효력을 엉뚱하게도 물에서 찾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물로 세례 받느냐에 따라서 효력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게 목욕탕 물로 세례를 받느냐, 아니면 풀장 물로 세례를 받느냐, 이제 이렇게 어떤 물로 내가 세례를 받느냐,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때로 봉이 김성달 같은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염된 물을 병에다 담아가지고요, 마치 신비한 능력이 있는 요단 강물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오염수를 머리에 바르고서 이제 기도하면 이제 이게 요단 강에서 뭐 직수했다고 해가지고 요만한 병에 막 담아서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만에 하나 오염수를 머리에 바르고 기도했는데 낫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놀랍게도. 예. 우리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약간 어려운 의학 용어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부르지요. 물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오염된 물 마시면 큰일 나요. 이제 그게 안 좋은 물이에요. 두 번째 오해입니다. 물 자체 능력 있는 것처럼. 세 번째 오해가 있어요. 그럼 세례 받은 다음에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세례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죄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건 정말 큰 죄책감에서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먼저 이게 오해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잘못 적용하게 될 때 이제 이런 부작용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갖게 되는 이유는 사실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의 힘을 주는 것은 세례 자체가 아니라 오직 세례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세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 받을 때 세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어진 주어진 세례의 약속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례의 참된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거든요. 먼저 세례의 의미 생각하기 전에 세례의 목적부터, 왜 세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세례 목적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믿음, 믿음으로만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데 그 사이에 세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세례가 구원 얻는 믿음을 도와주는 예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주는 겁니다. 세례가 뭐라고요? 구원 얻는 믿음을 도와주는 예식이 세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켈빈은 세례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결론 지었습니다. 세례의 목적은 첫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을 돕는 것이 세례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돕기 위한 것.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요.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예식.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신앙 고백을 돕는 예식. 즉 세례 입교식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간단하게 세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신자 개인의 믿음을 돕기 위한 것, 그리고 둘째는 교회 교인이 되도록 돕는 목적이 있다. 교회 교인이 되도록 돕는 목적, 그리고 신자 개인의 믿음을 도와주는 목적, 이것이 세례의 목적입니다. 두 가지를 계속 기억하시고 그걸 잊지 않기를 바라요. 이제 이게 중심적인 내용이거든요. 먼저 세례는 우리 신자 개인의 믿음을 돕는 예식이라는 점부터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돕습니다. 첫째로 세례는 죄 용서의 확신을 갖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요.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 용서의 확신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세례는 믿는 자들이 죄 씻음의 확신을 갖도록 돕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되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이 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물로 세례받았다고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죄 씻음의 확신을 물로 씻는 세례 예식 가운데 더욱더 얻게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게 되면 아 내가 정말 죄 씻음을 완전히 받은 거구나 라고 하는 죄 씻음의 확신을 더 갖게 해주는 예식이, 그 믿음을 도와주는 예식이 세례라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진 죄 씻음과 성화의 은혜가 세례를 통해서 더욱더 확증된다는 겁니다. 도움을 얻게 된다는 거죠. 사실 죄 용서는 물로 세례받는다고 얻는 게 아니죠. 세례받았다고 죄 용서받고 세례 안 받았다고 죄 용서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죄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문제가 뭐냐면요, 이 죄 용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을까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생을 망가뜨리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심리학적으로 뭐 정신학적으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그게 죄책감입니다. 이게 뭐 잘 우리가 이해 못할 수도 있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 나와 화해하지를 못해. 나와 잘 지내지를 못해. 그러면 되게 불안해집니다.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어지기 시작해. 그 사람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누구나 크고 작은 죄책감에 시달며 살아갑니다. 아무도 알지 못해. 그러나 나만은 잘 알아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가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정죄합니다. 내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너는 네가 지은 죄로 인해서 결코 잘 될 수 없어. 너는 저주받을 거야. 너는 망할 거야. 뭐든지 해봐. 안 될 거야. 너 지금까지 좋지 않았지. 너 앞으로도 안 좋을 거야.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소리가 들립니다. 이 죄책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생각보다.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은 것처럼 내 안의 죄책이 나를 항상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죄책이 우리 인생을 뭉개버려서 표정도 어두워요. 우리는 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내 안의 죄책이 우리 인생을 짓눌러서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온전해 보이는 사람도요, 속으로 죄책에 시달릴 때가 참 많아요. 남을 미워한 죄, 거짓말, 시기, 질투, 불평, 원망, 우상, 숭배, 탐심, 그리고 음란. 남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잘못들, 사람들은 자기만 아는 그 죄책으로 인해서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 훌륭했던 사도 바울도 자기 안의 죄책으로 끊임없이 괴로워하셨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기 안에 또 다른 죄가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 늘 죄악 가운데 끌려간 다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으로는 우리는 행복하게 보이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되게 애쓰는 겁니다. 사실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죄에 싹쓴 사망에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탄식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를 힘들게 했었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늘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가 좀 편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늘 다른 사람과 마찰을 잘 일으키고 씩씩거리면서 사는 사람들 10중 8구는요 죄책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자기와 화목하지를 못한 경우예요. 그럼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낼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우리는 밖에서 찾는다는 게 또 문제죠. 근데 내가 편하지가 않아요. 내가 나하고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 선포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놀랍게도 너무나 자주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마치 어린 코끼리를 작은 말뚝에 발목을 묶어서 메워두었더니 몸이 산만큼 커진 어른 코끼리가 된 후에도 그 작은 말뚝에 메어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미 주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 씻어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간에 매여서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표정은 어둡고 여전히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남을 괴롭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우리 그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게 성례입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물에 온몸을 씻는 세례식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 믿음을 죄 용서의 확신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죄 용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용서를 받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거든. 1만 달러한테 용서의 확신을 가져야 다른 사람 멱살 안 잡거든요. 사소한 일에 대해서 흥분 안 하거든. 왜 우리가 작아 다른 사람이 조금만 일해도 왜 흥분하고 쉽게 용서 못하고 씩씩거리고 사냐 하면 내 안에 죄책에서 내가 해방을 못 받아서 그래요. 해방을 못 받아서. 정말 큰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 이거 알면은 진짜 자유하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 용서하게 되거든. 화평을 찾아서 행하게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진짜 사소한 일을 견디지를 못해. 물컵 하나 엎드렸다고 소리 지르고, 예. 뭘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러고 씩씩거리고, 하나도 용서가 안 돼, 용서가. 그게 딱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이 세례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네 죄를 내가 용서하였노라. 1만 달란트, 500데나리온 동간 아십니까? 이게 1만 달란트가 콱 오는 순간에 나는 멱살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언제나 화평케 하는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유케 되어지어 편안해지실 거예요. 이 세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확신이 잘 안 돼. 믿음이 연약해서 자기가 자기하고도 잘 지내지를 못해. 그러니까 죄책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전히 매여 있다고요. 밝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문서에 찍는, 꽝 찍는 도장과 같습니다. 이 용서의 은총이 완전하고 또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케 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도와서 어제, 오늘 그리고 앞으로 지을 나의 모든 죄까지도. 그러니까 주님의 이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진짜 그냥 매일같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 완전한 해방입니다. 세례는 단 한 번 받을지라도 세례에 담긴 죄의 용서의 의미는 언제나 완전하고 언제나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례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준 그 죄의 용서의 확신을 갖게 해준다고 해서 세례가 우리의 원죄, 무슨 죄의 본성까지도 없앴다고 오해해서는 안 되지요. 중요한 점은 다시는 율법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혹은 이런저런 잘못으로 넘어지고 쓰러지신 과거의 삶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너무 매여서 살죠. 과거를 왜 자꾸 잊어버리라 얘기하면 세례를 생각해서 잊으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잊어버려라. 내가 과거에 매여가지고 자꾸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잘못 그거 자꾸 염두에 두고 곱씹지 마시고, 내 잘못도 그렇고 남의 잘못도 곱씹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게 자꾸 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얼굴이 밝지가 않잖아요. 항상 얼굴이 붉어서 살잖아요. 화병으로. 네. 그러니까 항상 예, 세례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자유한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라고요. 앞으로도 실수하실 겁니다. 여러분 또 잘못하실 거예요. 또 유혹에 또 넘어지실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그때 받았던 세례를 기억해라. 세례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격려하십시오. 너 하나님께서 용서했어. 너 괜찮아. 너 잘 될 거라고 앞으로. 예?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거야. 자녀들은 권세를 누리고 살아라.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힘을 줘야 돼. 이미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신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다시는 죄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우울한 인생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며 용서하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하며 전진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는 죄 씻는 확신 가운데 늘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우리 믿음을 돕는 예식입니다. 세례는 죄 용서의 확신을 갖도록 우리 믿음을 돕는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죠. 우리 믿음을 돕는 예식이라는 거. 두 번째로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 생명을 얻는다는 우리의 믿음을 돕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행위는 실로 엄청난 겁니다. 저는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인 줄 몰랐었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생각,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 그래야 삽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잘 믿기 힘드시겠지만요,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되지 않아요. 아,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된다고요. 사실 우리에게서 가장 큰 좌절은 뭡니까? 남 얘기는 두 번째, 세 번째 얘기고 사실은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야, 근데 이게 변하는 거예요. Before and after로. 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과거에는 회방자의 핍박자의 포행자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술 좋아하고 이상하게 밝은 데는 별로 좋아해. 낮에는 그냥 줘라. 근데 밤만 되면 눈이 뜨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밤은 이거 어두컴컴한 데가 그렇게 좋아. 깜깜한 데가. 뭐 꼭 이렇게 자리도 있으면 밝은 데는 창가 쪽에는 안 앉아. 항상 어디를 들어가면 저쪽에 아주 깜깜한 데. 그런데 싹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과거에는 그랬는데 예수가 오면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냐면 과거에는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 내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내로남불. 과거에는 늘 네 탓이요 내 덕이다 라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자기 잘난 맛을 살았지만 이제 늘 내 탓입니다. 그리고 그대 덕입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될 사람. 이게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져요, 정말. 과거엔 시기 질투 욕심이 많았고 늘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냥 늘 섬김을 받으려 했지만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도 과거에 사는 사람도 꽤 많아요. 뭐 이 교회는 해주는 게 뭐냐. 이거 딱 말 한마디만 들어봐도 아, 이 과거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아직도 헤어나오질 못했구나. 세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예. 그러니까 항상 섬김을 받으려 했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기뻐하고 범사에 말없이 섬기는 자로 살게 된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미움, 상처, 분열, 의혹, 오류, 절망, 어둠, 슬픔으로 가득 찬 생활을 했으나 예수 믿는 후인 지금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으면서 진리, 희망, 광명,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고 용서받기보다 용서하고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면서 평화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Before and after 반드시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데 성경에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더러 누웠다는 말씀처럼 비슷한 삶의 유혹이 언제나 우리에게 옵니다. 세례는 그때 필요한 거예요. 세례는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또 돌아서고 또 넘어지고 하나 우리 연약한 믿음을 돕는다는 거. 너 변화된 사람이다. 옛날같이 사는 길 없다. 홍해를 건넜다. 다시는 그 뭐 이 그냥 고기 까마 옆에서 삼겹살에 소주 이거 아니다. 이제는 끝났다. 예. 이제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게 세례라고요. Before and after. 이게 말해가지고 말로는 이름이 다 끝났는데. 근데 사람이 자꾸 또 이렇게 옛날 생각이 나요. 자꾸. 그러니까 세례를 얘기한 홍해를 건넜다. 세례 받았다. 그 가운데서. 너 다시 돌아가는 길 없다. 세례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신분이 변했음을 강력하게 깨닫게 해주는 예식입니다. 물에 푹 잠기고 또 물에서 다시 훅 일어나는 이 세례는 이제 너희는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세례받은 우리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자로 여겨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늘 세례 예식에 담긴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의미를 매일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내가 누구라고요? 세례받은 사람. 이제 과거와 같이 사는 길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완전히 버리시고 그 유혹에 굴복하지 마시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우리 믿음을 돕는 예식이다. 믿음을 돕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세 번째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우리 믿음을 돕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는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표식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는 사실을 입증하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또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복을 연합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받는 모든 복을 당연히 받겠죠. 이게 세례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을 구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례 받았다면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게 세례니까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기도로 누려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례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거. 세례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 믿음을 돕습니다. 첫째로 세례는 죄 용서의 확신을 갖도록 우리 믿음을 돕고, 둘째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믿음을 돕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고,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점,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을 돕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세례의 목적이 더 있지요.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돕기 위함이라는 거.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교회 공동체 드디어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세례는 신자가 행하는 공적인 신앙 고백의 표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그 공적으로 시인하는 표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한 신앙으로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동의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 그래서 우리 믿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오늘날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이 영어 표현이 사실 별로 좋지 않게 쓰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세례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커밍아웃 하는 그 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실 성경시대에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커밍아웃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행동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가둬놓고 이게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화형시키는 그런 험악한 시대에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동은 온갖 핍박을 자초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었고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무모한 행동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세례 예식은 성경에 나타난 이 세례 예식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비장한 예식이었습니다. 세례식은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준비가 됐습니다. 신앙으로 핍박받는 사람들과 저는 한 가족이 되어서 이제는 내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죽으면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예식이 세례 예식이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날 무너진 것은 교회에서 무너진 것은 이게 진짜 교회의 표지인 성례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례 받고 나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끌고 와서 살아가고 이런 부분이 오늘날 온전히 교회를 무슨 설교가 부족해서 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보듯 우리가 성경대로 남 얘기할 것 없이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너가 어떻게 세례받아 세례 의미가 뭔지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 죄 씻음 받았다는 건 너와 화목하고 다른 사람 용서하면서 살아라 너. 네. 그리고 옛사람은 죽었다 다시 애굽 생활하는 길 없다 끝났다는 거. 그리고 공동체 예식 이제 나는 핍박받아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아서 살겠습니다. 이 공적으로 선포하는 예식이거든요. 세례. 세례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 되었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에 가입했음을 알리는 표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언제나 구원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받아서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가 나에게서 힘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사실. 예. 이게 우리는 아마 100만 분의 1도 이거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예. 조금이라도 안다면 진짜 삶 되게 많이 바뀝니다.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뭐 지금도 그 맛을 보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겠지만, 예, 엄청나게 바뀌어요. 나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춤추면서 살다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너무나 연약해서 살다 보면 이 중요한 사실을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믿음이 연약해져서 자꾸 죄책에 시달리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러고 남 괴롭히면서 살고, 코끼리 모양 이미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별반 차이가 없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말과 행실에 큰 차이 없고, 그 교회 생활에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거 잘 몰라요. 하나님이 가족 된다는 의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나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의미가 뭔지 몰라. 무슨 목숨을 버립니까?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지, 교회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성례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내가 어떻게 크리스천이 됐고 교회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성례의 의미를 다시 얘기해 주는 거라고. 제발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에 바로 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우리 믿음을 돕기 위해서, 둘째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례를 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경고케 하고 공적인 신앙 고백의 표시인 세례의 의미와 목적을 온전히 붙들고 죄 용서의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변화된 삶으로 범사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케 하시기 위해 세례 예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 감추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언제나 죄 용서의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축복을 누리며 변화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감동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세례를 통한 공적인 신앙 고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